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12장. 그때의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자 아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쓸어서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삼켜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뿐이었습니다. 별안간 여자의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보살펴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고 용과 용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과 용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더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그분이 세우신 귀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세상에 떨치실 것이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미칠 것이다. 악마가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악마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잔뜩 나 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는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광야에 자기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뱀을 피해 3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많은 물을 그 여자 쪽으로 토해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으로 토해낸 물을 삼켰습니다. 용은 여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여자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사기 제11장. 길라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라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라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주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라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라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라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 왕이 입다를 사자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하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르 사람은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보르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은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라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라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라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에르서 민니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래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전기와 또 번성과
Yeah.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큰 기적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그 기적들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한나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에서도 너희가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기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예수기도를 돌로 쳐 죽이려는 험악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들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과연 누가 신성 모독자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31절인데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가 사람을 죽이려는데 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기 희생적이라면 거짓은 언제나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것이 흔한 역사 속의 모습입니다. 예수기도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고 부추긴 적이 없음에도 저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응하시는 32절에 우리 주님의 반응이 더 논리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즉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자신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어떤 것도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는 데서 거짓과 해악을 끼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였거늘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3장 21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감추거나 몰래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2절 하반절에 그러셨는데 사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할 근거가 저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궁색한 저들의 변명은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신성모독의 내용은 바로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3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만 끌어내리려는 저들이야말로 참담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른 영성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육신적이라고 판단하고 방해하고 거절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만 신앙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데서 우리 각자의 영성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4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해설하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5절로 길도 많지만 이 1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4절인데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을 판결하는 재판장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분의 공의를 힘썼고 백성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신이라 일컫었다는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처럼 예수도는 임시적으로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분이 아니라 이러한 인용도 온전한 표현은 아니고 다만 저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칭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같은 권위를 사용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35절에 이 말씀은 앞의 34절의 인증이면서 확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히 세상에 보내신 자를 붙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신이라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라는 의미의 답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6절인데 세상과 다른 영원 속에서의 가치와 일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해설과 함께 자신이 행하셨던 이적의 사실을 덧붙여 증거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7절이죠.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전의 증거를 다시 선언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38절 상반절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일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적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지 보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나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게 될 때 비로소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8절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의 기준, 내가 만든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면 그 역사들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어려움 없는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9절에서 42절의 말씀 중심으로 불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10장에서는 계속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셨지만 그들은 얻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 속에 그들과 헤어지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주님의 영성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9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0절이죠. 이미 앞의 3장 22절에서 23절에 언급했던 장소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던 곳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예수 기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음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리고 바로 뒤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는 상상하지 못한 큰 결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41절 중간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기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하신 마태복음 11장 11절이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은 사실 이적은 없는 독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개하라고 비수 같은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덜어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셨고 또 그런 선지자들을 경계하신 내용도 덜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1절 하반절의 평가로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진실되고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었음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확신의 이야기가 나눠지면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42절에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 죄는 개인적인 것이지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만약 우리가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다면 방금 읽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태어났음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다, 영어로 come short,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 영어로 fall short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영적인 죽음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를 때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가려면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 이전의 속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1년 중 하루가 속죄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염소 두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취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죽여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주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그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지어 광야로 내보냅니다. 다른 염소는 잡아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속죄소와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의 죄를 덮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 원래 의미는 덮게, 덮음, 덮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제사가 드려져 그들의 죄를 없앨 때까지 죄를 덮어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속죄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아무리 좋은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듯이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온전한 희생제사가 바쳐질 때까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온전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온전하심은 30여 년의 지상생활에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희생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과 관련된 다음 성경 용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생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희생제도는 새 언약 아래 있을 희생제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을 견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동물 희생제사를 백성들을 죄를 위해 드렸듯이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에서 드린 희생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희생은 매번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면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와 새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분노를 가라앉히다 혹은 호의를 얻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의 심판이 호의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 1서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번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그리스도 희생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다 혹은 무죄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불러나왔는데 죄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사람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자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점을 로마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칭의 곧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속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유괴된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속량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지불할 대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불해야만 할 형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이처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을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의 동의어로 구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재산을 저당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치르고 저당을 해제하는 것이 그 좋은 애입니다. 이를 가르쳐 되산다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당 잡힌 사람이 값을 치를 수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저당 잡힌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당 잡혔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저당을 해제할 수 없으며 구속을 위한 대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다시 사셨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희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조건적이거나 혹은 무조건적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나아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곧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빌립보 간수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간수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 얻는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면 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물속에서 받는 세례는 죄사함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나아가는 길은 믿음과 회개와 세례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죄 용서받기 위한 과정에 포함되며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